이사야 38번 메시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생명의 회복을 가져오며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방인들로 복종케 함.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이 장은 마지막 때 만물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 및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복종을 이끌어오는 주님의 오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네 항목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네 항목은 이사야의 시적인 글에서 두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방인들로 복종케 합니다. 기호와 기치는 싹과 가지의 확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이 두 쌍으로 된 네 항목이 되셔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시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뿌리째 베어진 큰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싹으로 표징되십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집에 속한 거의 모든 것들이 잘라졌습니다. 오직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만이 이사야 11장에서 언급됩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새뿐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근원입니다. 이새의 소산인 다윗집은 베어졌지만 다윗이 나온 그 근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윗 왕과 곧 다윗의 집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러 왔을 때 베어졌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왕과 그의 가족을 포함한 다윗 왕가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가 끝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다윗 집인 큰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하지만 뿌리와 함께 줄기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근원으로부터 줄기에서 나온 싹과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서 오셨습니다. 그 왕가는 베어졌으며 기원전 606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약 6세기 동안 그곳에 뿌리와 함께 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셨습니다. 싹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그처럼 작게 되셨지만 어떤 핍박과 고통도 그분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신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성육신되어 오신 것은 빼앗긴 다윗 왕가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탈취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육신 안에서 한 아기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한 싹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베어진 왕가는 그 싹이 출생함으로 소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가문의 부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두 번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식에 따르면 그분은 영단번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보내심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내심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시작되었고 인자가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의 완성일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신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보내신 받음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완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즉 그분께서 교회를 건축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예비하심으로, 열국을 정비하심으로, 곧 심판하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중동 전역의 현 정세는 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있었던 최근의 전쟁에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예비하시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와 연루된 최근의 전쟁은 또한 하나님께서 열국을 정비하시는 것입니다. 1987년 이래로 우리는 열국 간의 커다란 정비, 곧 첫째로는 러시아와 그 위성 국가들에 관련된 것이며, 둘째로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비였는지요? 그리스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정세에서 커다란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훨씬 가까워졌으며, 또한 그분은 여전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출생 때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죽기 이후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그분의 가심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것은 사실상 그분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거하시기 위해 영으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오순절 날에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몸을 한 영 안에 침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온 세계 정세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단계들의 징후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구유 안에 작은 싹이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번개로서 그분은 열국에게 커다란 기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1장에 계시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은 싹과 가지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이 어떠한 영입니까? 이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는 이 영과 함께합니다. 그때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 싹은 만민에게 기호가 될 것이며, 그 가지는 열국에게 기치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 올 것입니다. 땅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호를 보십시오. 기호이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며 열국은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계시입니다. 싹이시요 가지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한편으로 싹이시며 가지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믿는 이들과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직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오심에 관한 기이한 진리입니다. 성육신 안에서 그분은 싹이셨으며, 부활 안에서 그분은 완전히 자란 가지이십니다. 처음에 이 가지는 이사야 4장 2절에 계시된 여호와의 싹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여호와의 싹이 되심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되심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그분은 하나의 가지이신데 이 가지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십니다. 이새의 줄기는 빼앗긴 인간 왕가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신성한 생명의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싹은 매우 푸르고 부드럽고 신선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리스도는 또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십니다. 이새의 뿌리는 생명에 깊게 하는 감추어진 능력을 가리킵니다. 뿌리에서 난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자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싹은 가지의 시작이고 가지는 결실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 싹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실 때 그 영도 여기에 계십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그 영께서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는 싹이 있고 가지가 있으며 그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여호와의 영이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생각을 위한 것이고 주로 인성과 관련됩니다. 모략과 능력의 영은 언제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놀라운 모사이신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영은 모략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은 또한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합당한 지식과 함께 나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이래로 우리는 영적 교육을 받아왔고 영적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영화관이나 다른 세속적이고 죄 있는 곳에 감히 가지 못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가지 못하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자고 요청할지 모르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 속한 현대식 옷을 감히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으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영께서 일곱 항목들, 곧 여호와, 지혜, 총명, 모략, 능력, 명철, 여호와를 경외함을 포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7배로 강화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항목은 교회 안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싹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 영은 그분의 임재하심입니다. 여호와의 행정을 수행함. 이새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 뿌리에서 나온 줄기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행정을 수행하십니다. 여호와의 행정은 두 항목, 의와 공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심지어 12살의 소년이었을 적에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의로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공평으로 판단하십니다. 공평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와 공정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판단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행해집니다. 불법은 주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행해집니다. 이 땅의 어둡고 뒤처진 나라들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든 합당한 정부는 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정부는 어두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입술의 기운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분을 강하게 하는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은 그분을 안정시키는 몸의 띠가 됩니다. 정부가 강하려면 의로워야 하고 견고하려면 신실해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정부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신실하지 못한 정부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정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생명의 회복을 가져옴. 여호와의 행정은 생명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회복 안에서 이리는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입니다. 늑대들은 양들을 잡아먹지만 생명의 회복의 때에는 그들이 양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의 때에는 송아지와 어린 양과 살진 짐승들이 함께 할 것이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는 함께 엎드리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생명의 회복의 때 여호와의 행정을 통해 그 영에게서 옵니다. 이러한 생명의 회복은 다음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5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내세의 능력의 일들을 미리 맛본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다음 시대에 있을 일들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리들과 표범들, 곰들, 사자들, 독사들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 가운데 들어간 흉악한 이리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미리 맛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리들과 표범들과 곰들과 사자들과 독사들의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회복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본성이 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형제의 본성이 바뀐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를 표범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 생명의 회복의 동물원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싹과 가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 영을 통하여 변화됩니다.